그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김정철이라고 합니다. 북에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11살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다 2001년도에 왔고요.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함경남도 단천이 고향인 한국 생활 13년 차의 김정철 씨. 부모님과 형 그리고 친척들이 함께 두만강을 건넜던 것은 그의 나이 19살이었던 1999년도였습니다.
그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국경을 넘을 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무섭기도 하고 다 그렇겠지만 그냥 굶주리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나 차라리 그냥 목숨 내놓고 그냥 국경 넘어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는 게 그게 100배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굶주림을 피해 중국을 찾았지만 도망자의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고
말하자면 그 진짜 드라마 중국에서 생활이 아파트 가는 데만 숨어 살기도 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함께 탈북하지 못했던 동생을 찾아 두만강을 다시 건너고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기도 했던 정철 씨는 2년이 넘는 힘겨웠던 중국 생활 끝에 몽골을 거쳐 2001년 1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만세를 지금 몇만 분을 기다린 정도로
그때가 몇 년도 기억나요?
2001년도 그때가 6월 달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딱 비행기 그 뭐라 그러죠? 사다리차 딱 그 위에서 제가 아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 양천구의 새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정철 씨의 가족들. 오래된 긴장을 내려놓았던 그날에서야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 그 저희 집이 거의 처음 들어가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집이었어요. 막 들어가서 그 장판부터 닦고 막 밤에 그렇게 하고 짐도 그냥 어느 정도 대충 풀고 대충 좀 닦고 그리고 들어가고 코 걸면 자기만 봤었는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올해 나이 34살,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는 탈북자 김정철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장가고 장보러 가고 막 모든 거 다 이제 하나씩 막 장만하고 그렇죠. 살림도 장만하고 뭐 시상통 같은데 예, 시상도 가고 주 이제 근처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 앞에 뭐 조그만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 가서 그냥 이제 장도 보고
새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첫날 온 가족이 가까운 할인 상점으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뭐 마트에도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뭐도 많고 그래서 뭐 장도 보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요리도 해주시는 거 먹고 제 아버지가 그런 걸 좀 많이 잘 하시거든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주는 정착금으로 임대 아파트를 마련하고 이것저것 세간 살림에 먹을 것을 사러 시장에도 가고 가족 모두가 함께 둘러앉았던 13년 전 그날의 아침 밥상은 정말 꿀맛처럼 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 갖춰지지 않아서 조금 휑하기는 했지만 깨끗했던 새 집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 중국 있을 때 저희가 막 하늘이 보이는 그런 집에서 막 살았었거든요. 그가 별이 보이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별이 이제 유리 천장 통해서 별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집이 이제 한쪽이 막 귀퉁이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벽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바깥이 다 내다보이고 막 그런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중국 있을 때 복구 설계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막 집에 이제 막 물 새가지고 중국어도 그때는 잘 못할 텐데 처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아까 인력거 제가 끌었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주간에 나가 끌고 제가 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먹고 사는 거 먹는 거는 해결이 되는데 집세나 이런 부분도 그거 가지고는 이제 좀 괜찮은 데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집이 다 이제 막 한쪽 면이 막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초가집 같은 그런데 진흙으로 된 집 그런 집에서 막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저희 집을 받으니까 뭐 그 기쁨이야 뭐 이루 말 저희 집은 아니지만 임대 아파트지만 그래도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곳곳 높은 빌딩을 쳐다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 오면 남산 빌딩, 남산 가고 이제 63빌딩 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막 목산 빌딩도 가고 남산도 이제 가고 하여튼 뭐 이제 막 놀러도 다니고 좋더라고요.
살랑살랑 강바람도 좋은 한강 둔치 잔디 위에 자리를 펴고 누웠던 날에는 떠나온 고향을 추억할 만큼 여유도 생겨났습니다.
여름에 돗자리 펴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 보면 북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치킨이랑 통닭이랑 이제 시켜서 먹으면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도 보면서 북한 뭐 추억 얘기도 하고 북한에서 추억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다 그때는 상당히 아픈 기억인데 지금 또 돌아 또 생각해보면 다 그게 또 하나의 추억이더라고요.
부모님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21살이었던 정철 씨도 고등학교는 마쳐야 한국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짧은 시간에 딸 수 있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새벽마다 가정집에 신문을 넣어주는 시간제 일자리로 적지만 돈도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와서 10월 정도 이제 집을 받아서 나왔는데 나온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신문 배달을 좀 하다가 그래서 학교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학원을 같이 또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좀 뭐 놀아야 되겠다 그런 건 별로 없었고 제가 좀 목표 지향적이고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북한에서 중국에서 또 몽골 사막을 거치면서 웬만한 몸고생은 익숙해져 있는 상태.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데는 골치가 아플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검정고시 학원이고 제가 그때 21살이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여기서 졸업을 아마 한 나이 정도 그런 친구들이 오잖아요. 아니면 고등학교 이제 중퇴하던가 뭐 그런 친구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이 말도 좀 거칠고 말도 빠르고 그리고 또 그 젊은 친구들이 그때 쓰는 은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알아 잘 못 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톤 자체도 워낙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요.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니까 잘 알아듣는데 그때 당시 처음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여자분이 얘기했던 부분을 저는 진짜 거의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학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다는 대학 입시 준비생 고등학교 3학년은 자신이 없었고 한 학년 아래 3살이나 적은 18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전에 이제 온 친구가 있는데 북에서 온 친구가 왔다가 바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들한테 좀 왕따 당하고 좀 뭐 그랬다 하여튼 그런 좀 불순한 이렇게 좀 별로 불안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또 학교 들어가니까 애들하고 막 또 여기는 몇 살 정도 좀 갭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막 그렇게 엄청 그렇진 않은데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예, 그들은 그 형님으로 대우는 또 해주더라고 인간들이.
학교 생활은 검정고시 학원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탈북 학생들을 경험해봤던 학교 선생님들의 염려 덕분인지 나이가 많다고 예우를 해주는 것도 있었고 사람을 따돌린다는 왕따 대신에 호기심 같은 호감으로 탈북자인 정철 씨를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형님 하면서 혹시 어떤 놈의 새끼가 나를 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뭐 다행히 애들이 형님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저희 반 애들이 착해서 그런지 그 다른 학급 애들도 있었는데 뭐 아 북에서 온 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 뭐 이러면서 막 좀 신기한 그런 약간 신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사선을 넘나들며 쓰라린 인생 공부를 해버린 정철 씨도 소소한 문제 정도는 덮어둘 줄 아는 아량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건 있죠. 저도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뭔가를 다 놓고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선천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 낙관적인 부분도 좀 있고 또 제가 꿈이 있고 욕심이 있고 하니까 뭐 이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이 있었습니다. 꼭 한국에서 성공을 해야 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 했고 자식들을 모두 무사하게 한국까지 데려와 주신 부모님께 효도라는 것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1년 뒤 정철 씨는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유명 사립대학교 합격으로 그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들어가 학교 갔을 때 아버지가 아, 니도 이제 남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한보를 내딛는구나, 큰 한보를 내딛는구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신 그게 좀 제가 인상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이 연세대학교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아, 그런 말씀 하신 게 좀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라. 그 남한사에서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명문대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돈을 뭐 저도 들어가기 힘들고, 저희는 이제 학비도 일정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성적만 되면 학비도 또 면제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대학생들처럼 문화 사교 모임을 하는 동아리 활동도 해봤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박혀 틈틈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항시 저는 놀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좀 여기 제 또래 친구들하고 비교를 좀 하게 되잖아요. 힘들고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낙담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무슨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어제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뭐 처음에 와서는 기술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몸으로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당 서빙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경제 관념이 좀 약간 좀 투철해가지고 알바도 좀 더 페이를 좀 높게 주는데.
돈 많이 드는데.
500원이나 1000원이라도 더 높게 주는데 시간당 페이가. 그런 데를 이제 그 알바 사이트에서 막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막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구하고 그래서 항상 뭐 거의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이제 인턴 대학교 들어가서 인턴도 잠깐 좀 했었고 한 2학기 정도 인턴 방학 때 했었고
대학 생활이 그저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석한 머리와 수준 높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항상 부담스러웠던 일. 무엇을 해도 자신 있어 보이고 또 밝은 표정의 동기들 사이에서 탈북자인 정철 씨는 늘 작아 보이기만 했습니다.
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저도 고민이 되잖아요. 아, 한국 사회가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들어간 학교가 나름대로 학교인지라 여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만 이제 많이 다 그 모여 있잖아요. 전교에서 1등한 친구들, 전교가 뭡니까 거의 뭐 그런 하여튼 상위 이제 몇 프로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족한 점 너무 많고 처음에 학교 들어와서 공부 쫓아가기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공부도 공부지만 처음에 뭐 공부는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좀 익숙도 해지는데 제일 그랬던 부분은 정체성 부분, 정체성 부분이 아 내가 나는 뭐 어떤 사람일까, 대한민국 사람일까 아니면 북한 사람일까 아니면 제3의 뭐 그런 인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정체성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사람일까 북한 사람일까. 정철 씨는 풀리지 않는 고민을 안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편하지 않았고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친구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자기소개 같은 거 할 때 저는 지금 다 막 오픈인데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다음 친구 관계도 좀 멀어지고 왜냐면 북한에서 왔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관심 가지는 친구들 그냥 관심 가지고 관심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 다음 그로부터 끝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면 그냥 낙인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 안 하면 뭐 고향에 경상도 이런 얘기 하면 아, 그 경상도 왔으니까 뭐 이렇게 뭐 몰라도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북한에서 왔으니까 아, 그래서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벽이 좀 생긴다 그럴까? 저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딱 그 선이 어느 정도 처지, 벽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네. 오지 않네.
예, 더 이상 친해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진짜 무적의 고민이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생활 13년 차 함경남도 단천이 고향인 직장인 김정철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